선포했습니다. 영국의 찰스 3세가 10일 영국의 새 국왕으로 선포됐습니다. 영국 정부와 왕실이 구성한 즉위위원회는 10일 런던 세인트 제임스궁에서 열린 즉위식에서 찰스 3세를 영국의 새 국왕으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즉위위원회는 이날 찰스 필립 아서 조지 왕자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별세로 찰스 3세 국왕이 되었다면서 신이시여 왕을 지켜주소서라고 선포했습니다. 공식 대관식은 앞으로 몇 달 뒤에 열릴 걸로 전망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도 즉위한 지 16개월 만에 거행됐었습니다. 찰스 3세는 부인인 카밀라 왕비, 장남 윌리엄 왕세자와 함께 즉위식에 참석해서 국왕의 의무와 막중한 책임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모범으로 받들어서 왕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찰스 3세와 카밀라 왕비는 여왕이 서거한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을 떠나서 버킹엄궁의 새 주인으로 입성했습니다. 찰스 국왕은 지난 1952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한 이래 60여 년간 왕세자로서 왕위 승계 1순위에 있었습니다. 찰스 국왕의 장남 윌리엄 왕자는 이날로 왕위 승계 1순위 왕세자가 됐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산 가스 가격 상한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 에너지 관계 장관 회의를 갖고 러시아산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에 관해서 논의했습니다. 앞서 EU 집행부는 러시아산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이 조처가 실행되면 EU 회원국들은 상한선 이상에 판매되는 러시아산 가스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회의에서는 헝가리를 비롯한 일부 동유럽 국가들이 크게 반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드리 심슨 EU 에너지 담당 고위 대표는 러시아는 가스 공급을 무기로 올겨울 에너지 위기를 조장해서 우리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분열하려 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그 같은 시도를 실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주요 7개국에 합의한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에 참여하는 나라들에는 석유든 가스든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장관들은 EU 집행위원회에 9월 중순까지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이던 하르키우주 일부 지역을 우크라이나군에 빼앗겼다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러시아가 임명한 비탈리 간제프 하르키우 주지사는 9일 현지 TV에 우크라이나군이 매우 날카롭고 빠른 진격으로 동부 러시아 영토 확장 지역을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적의 진격 속도는 늦춰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8일 하르키우주에서 7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수복했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교전 사실만 인정하고 결과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인정한 간제프 주지사는 또 러시아가 주요 거점으로 삼아왔던 이지움에서 민간인을 대피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되찾은 지역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하르키우의 병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히고 러시아 국방부는 하르키우에 보충 병력을 보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첫 장관급 회의에서 14개 참여국이 세부 협상 의제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IPEF 참여국들이 8일과 9일 이틀 동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회의를 열고 무역과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분야의 협상 목표를 담은 성명을 채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은 IPEF의 첫 대면 회의가 성공적이었다면서 참여국 모두의 경제 기회를 창출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며 지속 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14개 나라가 참여하는 IPEF는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9일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를 겪고 있는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파키스탄은 몬순 우기에 발생한 사상 최악의 홍수로 어린이 500여 명을 포함해서 1,400명 이상 숨졌습니다. 10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파키스탄을 방문하고 있는 구테우스 총장은 9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사회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파키스탄이 겪고 있는 이 재난은 기후변화의 결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지난 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무대에 아흔의 노신사가 올랐습니다. 그의 등장에 관객들의 환호가 쏟아졌고요. 그의 지휘봉에 움직이는 오케스트라는 이 시대의 영화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떠올리겠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미국의 작곡가이자 지휘자, 특히 영화 음악의 거장으로 꼽히는 존 윌리엄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 음악여행은 1932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올해 인생 90에 새 장을 연 음악가 존 윌리엄스의 대표 작품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993년에 세계에 큰 울림을 줬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주제음악, 영화 속 음악을 모아놓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골랐습니다. 미국의 작곡가이고 영화 음악가로 유명한 존 윌리엄스가 만든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주제곡 함께했습니다. 영화 조스, 스타워즈, E.T., 해리포터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슈퍼맨, 쥬라기 공원 속의 음악도 바로 존 윌리엄스의 작품인데요. 이 할리우드 최고의 영화 음악가로 꼽히는 존 윌리엄스가 여느 영화 음악 작곡가들과 다른 이유는 전자음악이 아니라 이 관현악 오케스트라 선율을 영화 음악, 영화 주제곡으로 계속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든 음악의 감동, 아카데미상, 골든글로브, 또 그래미상 수상으로 빛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고전음악을 이어가는 현대 클래식 작곡가이고요. 1984년에 LA 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88 서울 올림픽,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또 2002년에는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 올림픽의 주제곡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 정상의 오케스트라 악단과 또 자신의 영화 음악을 함께 선보인 무대, 음반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올해는 첼리스트 요요마와의 40년 우정을 기념하는 첼로와 피아노가 어우러지는 음반을 내놓아서 편취하는 기량을 자랑했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사에서 악극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리하르트 바그너의 타노이저 가운데 축제 행진곡 준비했습니다. 성악가들이 아리아로 이끌어가는 오페라의 연극적인 표현을 아주 강조한 공연 형식을 악극이라고 하죠. 극을 쓰고 음악 만들고 작가의 작곡 그리고 연출까지 도맡은 종합예술가가 1800년대 독일의 음악가 바그너였습니다. 당황하는 네덜란드인이 있고요. 또 트리스탄과 이졸데, 니벨룽겐의 반지 등 바그너 작품의 공통점은 모두 사랑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그너 악극의 큰 주제이고요. 이제 들어볼 타노이저의 축제 행진곡은 사랑의 여신 비너스를 좋아하는 타노이저가 육체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진정한 사랑은 정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그런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음악입니다. 레너드 번스탄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클로드 드뷔시의 관현악곡 목신의 오후 전주곡 작품 번호 86을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렸고요. 앞서 전해드린 곡은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타노이저의 축제 행진곡이었습니다. 인상주의 음악가입니다. 드뷔시의 이 목신의 오후 전주곡은 스테판 밀라르메라는 프랑스 시인의 장편시 목신의 오후를 음악으로 표현한 겁니다. 님프 요정,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자연의 정령들이죠. 이 님프 요정의 아름다움을 사모한 목신, 그러니까 숲이나 사냥, 뭐 목축을 관장하는 그 시인, 목신의 몽상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시인과 또 친분이 있었던 드뷔시가 1894년에 그 시를 음악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전주곡이라는 제목이 쓰여져 있지만 한 개 악장으로만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인상주의 음악 작품의 특성인 꿈꾸던 듯이 그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요. 신비롭고 묘한 느낌이 가득했는데 원작자인 시인도 아주 흡족해하면서 예상치 못한 걸작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답니다. 또 인상주의 음악사에 큰 후획을 그은 드뷔시의 대표 작품 가운데 하나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회자하는 할리우드의 금발 미녀 마릴린 몬로의 사진. 마릴린 몬로가 지하철 환풍구 위에서 펄럭이는 치마를 붙잡고 있는 사진 본 적 있으십니까? 어깨를 드러낸 민소매의 그 흰 원피스를 입고 아주 민망한 상황에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할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영화가 바로 이 장면이 나오는 빌리 와일더 감독이 1955년에 만든 한국에서는 7년 만에 외출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됐었네요. 영화 The Seven Years Each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출판사 편집자인 리처드입니다. 부인과 어린 아들은 시골로 여름 휴가를 갔고요. 7년 만에, 결혼 7년 만에 혼자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면서 온갖 착각과 상상에 빠지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큰 흐름인데요. 부인을 지극하게 사랑하면서도 혹시 내가 바람을 피운다면 하고 생각을 하는데 비서가 자기를 찾아와서 고백을 한다거나 간호사가 자신을 좋아해서 어쩌지 못한다는 상상을 했다가도 나는 그런 남자가 아니야 라면서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위층에 잠시 살게 된 금발의 미녀를 만난 뒤에 그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미녀가 관능적으로 차려입고 그를 찾아오면은 자신은 아주 여유롭게 피아노를 치면서 그녀를 유혹한다는 망상에 빠졌다가 또 정신을 차렸다가 또 그녀와의 아슬아슬한 연애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백치미라고 할 만큼 순수한 그 미녀는 리처드를 더 민망하게 하는데요. 휴가 중인 아내가 우연히 자신의 친구와 만났다는 소식에 혹시 아내가 바람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상상도 합니다. 그리고 모델 일을 하고 있던 금발 미녀가 혹시 언론에 나가서 텔레비전 앞에서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면 어쩌나라고 걱정을 하다가 또 총에 맞아 죽는다는 상상까지 합니다. 끝없는 망상에 빠져서 스스로 괴로워하던 리처드는 검토하고 있던 책 출간 때문에 사무실을 찾아온 정신과 의사에게서 결혼 7년쯤에 생기는 바람 같은 욕망이라는 진단을 받고 자신은 아니라면서 부정을 합니다. 하지만 또 윗집 미녀와 함께하는 상상에 금방 빠져들죠. 그리고 과감하게도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극장으로 미녀와 데이트를 갔는데요. 영화관에서 나온 두 사람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던 상황에 포착한 순간이 바로 그 유명한 마릴린 몬로의 지하철 환풍구 사진입니다. 욕망과 윤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리처드에게 금발의 미녀가 다시 찾아옵니다. 뉴욕의 여름밤이 너무나 힘들다면서 에어컨 있는 집에서 딱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아름다운 미녀에게 침대를 내어주고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며 망상에 시달릴 리처드. 그런 리처드를 가엾이 본 금발 미녀가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해주지만 화들짝 놀란 리처드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있는 곳으로 허둥지둥 달려나간다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을 맺습니다. 자, 1950년대 미국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7년 만에 외출. 리처드가 망상에 빠질 때마다 나오는 음악이 바로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턴테이블에서 음반을 틀면서 상상을 펼치고요. 또 피아노를 치면서 미녀를 유혹하는 장면에서도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이 최고가 아니냐면서 직접 피아노 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작품 번호 18의 1악장 모데라토입니다. 미국의 피아니스트 줄리어스 카첸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의 산막에 흐르는 아리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처녀여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바리톤 로베르 메릴과 여러 성악가의 목소리였습니다. 오페라 리골레토의 내용은 이 시간에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람둥이 만토바 공작과 공작의 바람대로 귀족 여인들을 이어주며 살면서도 이 공작의 행동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리골레토가 극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고요. 곱사등이어서 사람들의 무시를 받고 있다는 열등감을 갖고 있고 또 만토바 공작의 만행을 조장한다는 주위 귀족들의 시선 때문에 늘 위협을 느끼는 리골레토가 이 질다라는 이름의 딸만큼은 정말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다는 만토바를 사랑하게 되고요. 만토바를 없애려고 했던 리골레트의 계획을 알아챈 질다가 만토바를 지키려다가 죽게 되는 비극을 그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본 아리아는 만토바 공작과 리골레토, 또 리골레토의 딸 질다, 또 공작을 죽이라는 주문을 받은 자객의 여동생이 서로의 생각을 노래하는 장면에 흘렀던 사중창이었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에서 고전음악 클래식 전해드리는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의 위로의 첼로 음악 들어보실 겁니다. 엘가가 이 작품의 가장 큰 힘을 마음의 위로라고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슬픔의 바다에서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곡이다라고 소개를 한 바가 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의 포탄 소리가 한창이던 1918년에 만든 곡으로 그때 엘가는 자기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작곡에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해 10월에 초연 반응이 아주 싸늘했습니다. 달콤한 속삭임으로 아주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랑의 인사 같은 이전 작품에 대한 기대가 많았던 탓인지 엘가가 의도했던 그 슬픔을 위로하는 이 음악은 엘가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고요. 또 얼마 뒤에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엘가가 완전히 작곡에서 손을 놓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엘가의 설명대로 잔잔한 슬픔의 선율이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음악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소개되는 첼로 협주곡 2단조, 특히 세 번째 아다지오 악장이 그런 명상을 더 깊게 합니다. 관객들의 외면에 빛을 잃을 뻔했던 엘가의 첼로 협주곡은 후에 자클린 뒤필레라는 천재 첼리스트에 의해서 다시 조명받게 됩니다. 자클린 뒤필레가 존 바비롤리가 지휘한 할레 오케스트라와 1965년에 협연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무대가 이 곡의 최고 연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자클린 뒤필레의 첼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끈 존 바비롤리가 함께한 엘가의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85-3, 아다지오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